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울타리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 말씀 통해서 꼭 주님의 음성 듣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양 울타리를 넘어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달려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함께 울타리를 넘어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성령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욕과 뉴저지는 일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뉴저지에 살면서 뉴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욕과 뉴저지는 그 강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생활 환경은 많이 다른 느낌입니다. 언젠가 뉴욕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뉴욕에서 이제 하루 바쁜 일과를 마치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타고 뉴저지에 들어오면 이제 잉글우드 클립스의 그 멋진 경치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홈 스윗 홈,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익숙한 내 생활 공간인 집은 육체적으로도 홈은 그 안식과 쉼을 주지만 정신적으로도 마음을 평안케 해주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make yourself at home 이라고 하면 마음 편히 계세요 라고 하는 뜻이 되죠. 집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매우 스트레스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 최대의 스트레스 다섯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뜻밖에도 이사라고 하죠. 무빙입니다. 이사는 사랑하는 가족과의 죽음과 또 배우자와의 이혼에 이어서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사로 인해서 불면증이나 신경성 두통과 같은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 생각해 볼 때 그중 하나가 아마 이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옮겨 다니셔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꼭 익숙한 동네만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사마리아 땅으로 불쑥 들어가셨고 요단 동편과 서편 그리고 이두레 지방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까지 온 팔레스타인이 좁다고 다니셨고 들로 산으로 바다로 한 동네에 익숙해져서 살만해지면 늘 또 다른 동네로 움직여 다니셨습니다. 한 번은 이런 예수님의 속사정을 잘 모르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요. 저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병자를 고쳐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점 그리고 먹을 것이 항상 풍성한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자신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한자리에 정착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줄 알았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매우 실망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셨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참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향 나사렛 동네에서 배척을 받은 후 집을 떠나서 참으로 홈리스처럼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홈리스, 머리 둘 곳이 없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고 섬기고자 하는 진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때로 저는 사람들이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실제와 서로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리는 예수님은 마치 백인들이 그린 예수님의 모습처럼 희고 밝은 톤의 얼굴색과 푸르고 성스러운 눈동자, 곱슬거리는 멋진 금발머리, 깨끗하게 세탁된 빛나는 흰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리고 큰 집은 아니더라도 이곳저곳에 아마 예수님의 별장이 있지는 않았을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예수님께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홈리스입니다. 선크림 선블락이 없었던 그 옛날 그분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으시고 옷은 세탁할 기회가 많지 않아서 깨끗하지 못했을 겁니다. 운동화가 아니라 쪼리 같은 그런 신발 신고 다녔잖아요. 그런 신발을 신은 그 발은 흙먼지 구덩이길을 멀리 다니시느라 이리저리 굳은 살이 베겼을 터이요. 까마귀 발처럼 되셨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련다 찬송을 부르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사람들이 그 노래 가사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디든지 정말 주를 따라 가시려나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는 삶이 분명 제자의 삶은 맞는데 혹시 그 의미는 아세요? 홈리스 삶? 때로 저는 사람들이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머리 둘 것 없는 홈리스, 분명한 홈리스이셨는데 홈리스, 홈이 없다는 뜻이죠. 머리 둘 것 없는. 그러나 뉴욕 맨하탄 거리에 있는 홈리스와는 완전 다른 홈리스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집 없는 천사가 되신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었죠. 집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홈리스가 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서 내가 인도해야 한다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 양들의 생명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집을 떠나게 하셨던 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방황하는 양떼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He came from heaven to earth, 하늘나라의 완전하고 영원한 집을 떠나서 To show the way, 길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늘집을 찾아오는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홈리스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교대의 첫 주일 저는 항상 울타리 안에 든 99마리 양을 떠나서 울타리 밖에 헤매이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신 그 주님, 현재 있는 편안한 곳을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곳이라면 울타리를 넘어서 Regions Beyond 어디든 달려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저는 사람들이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실제 예수님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을 모시고 사시나요? 눈처럼 하얀 빛나는 옷을 입으신 고급스러운 금발의 푸른 눈, 그러나 박제된 우상 같은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시느라 옷은 더럽혀지고 얼굴은 그을고 바른 새까만 그 예수님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따르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을 따르든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같은 일을 같은 모습으로 하고 계십니다. 지난 10월 초에 제가 가졌던 미얀마 비전 출입은 비전 출입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첫날 미얀마의 가장 큰 도시인 양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뵙게 됐어요. 주로 이제 한인 선교사님들을 뵈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이 불교도들인 미얀마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래전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약 90%의 선교사님들이 미얀마 양곤, 가장 큰 최대 도시죠,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양곤에서도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모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요. 이 양곤에서도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우리 교회 파송 김득연 선교사님이 미얀마의 중심 도시 중 하나인 해호 지역으로 저희 선교팀을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미얀마는 남한의 7배가 조금 넘는 그런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양곤에서 해오 지방은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미얀마 이제 국내선 비행기를 타게 됐거든요. 솔직히 비전 출입을 계획하면서 이제 선교사님께 일정을 받아보았는데 해오 지역 방문이 있어서 조금 의아했었습니다. 사실 비전 출입의 목적은 현지 선교 사정을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다음 단기팀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연구하는 것이 목적인데 해오 지방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솔직히 좀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질문은 해오 지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으로 곧 바뀌었습니다. 해오 공항에 내렸을 때 공항에 마중 나오신 분은 뜻밖에도 일본인 고조 고모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많은 단기 선교를 다녀봤지만 일본인 선교사를 만난 것은 아마 저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한일 관계가 복잡한데 한국인과 일본인이 선교지에서 만난 겁니다. 원수는 늘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나요? 놀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 놀란 것은 그분의 복색이었습니다. 미얀마에 와서 몇 분의 선교사님을 보았는데 이 고조 선교사님은 가장 미얀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햇볕에 그을러서 황토색 얼굴빛을 하고 있었고 미얀마 사람처럼 쪼리 신발을 신고 있었고 미얀마 일반 서민 복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자동차로 그분의 사역지인 차웅차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자동차가 이제 그 도요타 트럭이에요. 이제 4x4인데 왜 트럭을 타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이게 산길이 이런 길을 갔다가 올라가는데 이게 보통 차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도요타 트럭 4x4 그거밖에는 안 되는. 근데 이제 4x4 미니 트럭인데 운전석 쪽으로 5명 타고, 그러니까 앞 사실 2명 타는 데인데 그 뒤에 운전석 뒤에 짐칸 실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3명이 타야 되고, 그리고 짓 딘칸에 이제 5명이 이렇게 모두 10명이고 조금 작은 차에 다 꼬깃꼬깃 타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운전사 뒷칸에 좁은 좌석에 자리를 잡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예. 거기는 사람 앉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개가 이렇게 꺾어져 이게 이렇게 들 수가 없어요. 이러고 예.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냥 나 얼음 돼가지고 이게 할 수 없이 중간에 트럭 안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도로 쪽 맨 끝에 자리를 잡았는데 다섯 명 빽빽이 앉은 좁은 공간이 이제 울퉁불퉁 산길을 올라가면서 다리에 쥐가 나고 허리에 충격을 받아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황토길을 올라가서, 근데 이게 또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거기가 완 진흙길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바퀴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트럭이 이제 스톡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침 이제 우기가 끝나가지고 건기였기 때문에 황토길을 잘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차웅차 마을에 도착했어요. 차웅차 마을은 미얀마의 소수 민족인 샨족에 속한, 참고로 미얀마는 버마족이 주 종족입니다. 60% 정도 사는. 그래서 옛날에 버마라고 불렸던 이유가 버마족이 주 종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8대 종족이 있어요. 버마족 외에 7개 종족이 또 소수 민족인데 그 일곱 개 종족이 또 135개로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체 소수 민족으로 똘똘 뭉치는 거대한 135개 종족이 함께 사는 땅이 이제 미얀마인 거예요. 근데 이 미얀마 소수 민족인 샨족 중에 산족에 속한 그 33개 부족이 또 그 안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타노족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네 부족 언어가 따로 있었지요. 근데 글은 없어서 자기네들 역사가 기록된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조상이 누군지 자신들의 역사를 몰라요. 일본인 고조 선교사님은 6년 전에 일본의 Church of Christ 교단을 통해서 미얀마로 파송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타노족 복음화를 위해서 애써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지인을 경계하는 지역 주민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매우 힘들었는데 그리고 불교 국가에서 정신적 지주인 근처의 승려들의 핍박이 심해서 마을에서 추방되기도 여러 번 그러나 끊임없이 찾아가서 마을의 그 식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이 고조 선교사님의 열정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헌신과 성령님의 역사로 마침내 약 2,000명 정도 모여 사는 그 타노 마을 총장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님이 자유롭게 그 마을을 드나드는 타노족 식구처럼 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마을에서 13명의 결신자가 생겼대요. 그리고 한두 달 전에 6명이 감격적으로 세례받는 일이 있었다 간증하셨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교회를 세울 수 없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한 곳에 드릴 수 없어서 다섯 가정에 돌아가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매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불교의 영향이 엄청난 곳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불교 사원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승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20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까지도 복음 전파율은 겨우 5% 미만 미미합니다. 아직도 95%의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요. 근데 저는 미얀마를 방문하기 전까지 미얀마를 몰랐습니다. 이제 먼 나라라고만 생각돼서 약간 피곤하더라고요. 미얀마를 생각해도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사실 그 파송을 그쪽으로 갔는데 아 이게 정말 가자마자 우리가 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 마음의 결단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 또 6시간, 7시간 비행기로 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미얀마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그곳에 그렇게 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더 몰랐었던 것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실한 종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창차 마을을 방문하면서 과연 이런 곳에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신실한 주님의 종을 예비해 두시고 그를 보내시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뜻밖에도 일본인 선교사였어요. 일본분 선교사님을 뵌 것은 제게 큰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왜 한국에도 그렇게 많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얀마에 한국 선교사님이 많이 가서 일하고 있어요. 이 차홍차 마을에 일본분 선교사님이 오시게 됐을까 많이 질문이 됐어요. 왜냐하면 800만 귀신을 섬기는 일본 복음화율이 겨우 1%도 안 되거든요. 일본은 제게 있어서 항상 일본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런데 복음화율이 1%도 되지 않는 나라에서 복음화율이 5%가 안 되는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거의 아무도 가지 않는 산골 오지 마을에서 거의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아셨습니까? 타노족이라고 아셨어요? 타노족? 이게 미얀마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마족 이게 우리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아무도 모르는 인구 2,000명 소수 민족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조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은 딴 데 있었어요. 아 그분의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이었어요. 그 구불구불 산길 고생스러운 선교를 하시는 분의 얼굴과 그분에서 나오는 에너지가요 너무나 밝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진 몇 장 올려놨거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분이 달라요. 생긴 게 달라. 예. 생김새는 미얀마 사람처럼 뼈짝 마르고 얼굴도 햇볕에 걸려 있었는데요. 그리고 쪼리시는 발도 더러웠는데 그 영혼이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사랑스러웠어요. 저는 그곳에서 일본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뵀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 온 유대와 이방 나라들까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니시면서 언제나 울타리를 넘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스스로 홈리스 되는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흔적을 보게 됐어요. 고생스러운 홈리스의 길에서 영혼 구원의 순수한 열정으로 빛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혼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정령코 죽을 것이로되 영의 생각을 쫓아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육신의 평안은 알고 보니까 아, 홈 스윗 홈, 육신의 집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부르신 바로 그곳에 거할 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진정한 하늘의 평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선교대 첫 주일입니다. 오늘 금요일 새벽부터 꼭 모두 다 참석해 주시기를 기대해요. 꼭 오셔서 기도로 나가십시다. 마음을 들여서 함께 저희 단기 선교 이제 출정 예배, 그렇죠? 그 다음 토요일까지 거의 8일간 동안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 간증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가운데 앉아계신 많은 분들을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언제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이번 비전 출입에 참가하셨던 단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선교사를 현장에 파송하고 너무나 무심했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내용을 보게 됐어요.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선교는 감사하게도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고맙지요. 선교사님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서도 늘 여성들이 주님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도 역시 혼자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게 선교지 누구누구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거.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의 동역자들이 있었고 많은 선교 후원자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양 울타리를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든 응답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는 기도로 도울 수 있고 언제든 우리는 물질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을 수 있고 또한 일일 생활권이 된 이 좋은 세상에서 조금만 마음 먹으면 언제든 가는 선교사로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든 응답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regions beyond 하늘 울타리를 넘고 넘어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러 스스로 홈리스 되어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 주님이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본질적으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가는 선교 행사로 치르는 우리 교회 선교한다 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선교사 주님을 본받아 마땅히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교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울타리 안에만 계시나요? 울타리를 넘어갈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선교사 주님을 뒤따르는데 방해하는 장애가 되고 있습니까? 만약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울타리 넘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김두변 선교사 네 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김두견 선교사는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컸지요. 2세입니다. 이민 2세.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 성공했어요. 뭐 디자인 학교를 나왔고 단 한 사람은 IT 기업에서 잘 나가는 두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 미국에서의 참으로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미얀마를 선교지로 선택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간증이 그래요. 언어도 문화도 모르는 미얀마에서 처음에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참으로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그분들의 선교사역의 지경은 점점 크게 넓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 선교팀에게 했던 준 뜻깊은 간증, 이제 한 센텐스를 나누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길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니까 길이 생기더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길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간증했습니다. 시간, 물질, 재능이 있어서 선교하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것에 가는 것이요, 또한 그 일에 기도와 물질을 후원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regions beyond, 울타리를 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가시는 이 주님을 뒤따라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언제든 쓰임받을 수 있어요. 기도로, 물질 후원으로, 보내는 선교사로, 그리고 가는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히 결실하는 이런 선교대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울타리를 넘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울타리를 넘어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